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좀 드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5월은 그렇게 유쾌한 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부모님께 드릴 용돈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절만큼 또 부모님의 잔소리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계절이 5월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좀 얼굴이 붉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봅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커서 그 기대를 듣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는 때도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거대해서 그 커다란 부모님의 모습을 느끼면서 때로는 태산같이 느껴서 참 부담스러운 그런 자녀도 있고요. 또 평생 갚아야 될 마치 채무를 지닌 것처럼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5월 이번 4주 동안 패밀리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건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진정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제시된 이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6장의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가족 중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마치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은 자녀를 인격적인 주체로 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커다란 명제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단순히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질서를 새롭게 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효도, 사랑으로 하는 효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죠. 우리는 부모를 때로는 우상처럼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부모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관계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죠. 이 말씀, 오늘 금방 읽어드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시느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완벽할 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부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는 별개로 우리가 진실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는 절대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도 피조물이죠. 우리와 똑같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인간, 하나의 사람, 하나의 객체로 보지 않고 부모라는 특별한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하고 오해도 크게 하고 너무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부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신격화하기도 해요. 굉장히 높은, 내가 감히 닮을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 부모 밑에서 마치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매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반대로 부모의 단점들을 보고 악마화하거나 증오의 대상으로 너무 멀리 가는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격화하거나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요즘에 K장녀 또는 가족희생양이라는 단어가 검색어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실수해서 평생 그를 원망하며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도요, 그 부모의 역할을 처음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부모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들도 그 부모님의 부모로부터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살기가 더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책임져야 할 존재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신도 아니고요, 흔히 괴물도 아닙니다. 그저 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상처 입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부모라는 역할 뒤에 숨은 그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자세가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나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러분을 낳아서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아이를 어르며 밤을 새우고 힘들게 지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미래가 불안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때로는 꿈을 포기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완벽한 기능인, 완벽한 존재여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동일하게 연약한 영혼들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부모가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런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느낄 때 그분에 대한 원망과 독소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항상 영웅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과 부모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 인간으로 연약한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공경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저 머리 숙이고 다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모님을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이 공경이란 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공경이란 말을 알기 위해서 헬라어의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의 공경이란 의미는 상업적인 단어였습니다.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온 출처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공경은 무겁다라는 뜻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합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요, 하나님의 말과 인격에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당한 값을 매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인 첫 계명,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약속인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 이웃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조금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경은요, 부모의 과거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가 내가 보기엔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어쨌든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공경의 출발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 또 하는 부모 보면 어떻게 마음속이 편안해집니까? 그 말을 좀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짜증날 겁니다. 왜 한 말 또 해요? 전에도 했잖아요. 열 번씩이나 내가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너무 몰라요 라고 푸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대할 때 과거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뭔지 모르시는 분,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공경은 뭐라고요? 무겁게 존중해 드리는 건데 반대로 우리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경은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들었던 얘기를 또 하더라도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줄 수 있는 것, 경청에서 공경은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서러운 건 돈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자녀로부터 무시당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좋아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젊은 사람들은 팩트체크를 좋아합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때때로 부모님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논리적으로 말씀하실 때 교정하고 싶더라도 교정하려 하지 말고 공경은 예우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우리가 논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예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계셔서 부모님과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이번 주에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이런 대화도 해보면 좋겠어요. 엄마, 저를 키울 때 제일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하고 한번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기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대화하고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토닫지 말고 아, 참 부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낡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사랑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무너진 자존심이 언제 회복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런 말에 경청할 때 부모님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까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건강 비결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장수와 잘됨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해짐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평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통하면 편안해지죠. 그게 잘됨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야구로 비유한다면 첫 번째 타자와 같습니다. 첫 번째 타자가 물꼬를 잘 트면 그 뒤로 기회가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첫 번째 타자부터 얽히기 시작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화해는요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통할 때 그 복이 잘 흘러간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묶고 있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아픔들 이것을 좀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들어오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는 말씀이 성경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가족치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리지널 패밀리 세오리 다시 말하면 세오리 아니라 테라피 다시 말하면 가족 간에 얽혔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말이죠. 부모님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한테 강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도 계속 얽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화해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럴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가치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가치 있어서 받은 적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격을 따지고 가치를 따지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듯이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에 내가 그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나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그대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해결하고 편안한 은혜, 장수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담을 다 헐고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의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충분히 화해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용서한 것처럼 그 용서가 저를 통해서 부모님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한 미움은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향한 미움, 이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넘기세요. 하나님께 이양하세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심정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다 이양하시고 부모님과 영적으로 화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독립되고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독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매듭이 잘 풀리면요. 연애하는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생활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풀려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효도의 감옥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평생 원망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부모님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첫 번째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공경하는, 인정하는, 들어줄 수 있는, 정말 무겁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모와 온전히 화해해서 주님 주신 온전한 평안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화해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단단한 땅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있게 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정말 공경하며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